지금 읽고 계시는 그 책 정가에 사셨습니까? 지난 9일 도서 정가제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출판가와 서점가 그리고 네티즌들 사이에 논쟁이 일고 있죠. 주요 출판사와 서점에선 정가제 강화에 찬성하는 반면에 한 인터넷 서점에서 반대 서명 운동이 벌어지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정가제에 반대하는 쪽은 시장의 자율 경쟁을 옹호하고 무엇보다 책이 비싸서 사서 보지 못하는 소비자의 절실한 욕구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정가제에 찬성하는 쪽은 가격 경쟁으로 인해서 출판사가 마케팅형 판매에 치중하면서 오히려 책의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 책의 질적 저하를 가져온다는 의견이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1월 21일 월요일 새 작품과 함께 생방송으로 한 주에 첫 시작을 알리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Good evening, everyone.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입니다.
케일린.
네.
책을 주로 어디에서 구입하시죠? 동네 서점, 인터넷.
요즘 사실 동네 서점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이전에 중학교 때는 진짜 동네 서점을 애용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이제 큰 서점을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뭐 인터넷을 이용하시고.
네네네, 인터넷도 주로 뭐 이북 같은 거는 네. 인터넷으로 구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요. 동네 네. 서점까지 가서 정가에 사는 책의 대부분을 요즘은 집에서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죠. 동네 서점들이 갈수록 사라지는 것은 인터넷 서점과의 경쟁에서 지면서라고 합니다. 실제로 정가제가 무너진 후 지역 오프라인 서점이 70%가량 문을 닫은 상태라고 합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실 같은 상품을 더 편하게, 더 싸게 살 수 있다면 그쪽을 선택하는 게 나쁜 거는 아니잖아요. 뭐 소비자로서는 당연하고요.
당연하죠. 저도 할인된 가격에 책을 산 적이 있습니다. 동네 서점 살리기 이전에 자신의 호주머니 사정부터 살펴보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가격 자율화가 되면서 출판사들은 제작보다는 마케팅형 판매 방식에 더 집중하게 되고요. 그 결과 책의 질적 저하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서점이 이벤트와 할인 혜택으로 도서가를 낮추면서 출판사에서는 제작 단계에서부터 할인을 감안해서 정가를 높게 매기게 됐다고 합니다.
뭐 그렇다면 싸게 사도 싸게 사는 게 아닌 거네요.
정가제를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일단 그렇습니다.
네.
사실 도서 정가제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에서는 자국어 출판 문화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행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출판 선진국의 이야기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G20 국가 중에서요. 공공도서관 책 구입비가 최저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도서 구매율이 저조한데 정가제가 되면 출판 시장이 더 어려워진다는 시각도 일리 있게 들립니다.
뭐 일단 판단하기가 참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네. 신중한 판단은 양쪽 모두에게 필요한 태도고요. 가장 중요한 건 당장의 손익을 떠나서 책이라는 문화의 미래를 바라보는 태도가 아닐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네, 이쯤 하고요. 오늘부터 읽어드릴 새 작품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작가의 단편 두 작품 골랐습니다. 각각 장르로는 판타시 그리고 SF, 사이언스 픽션이죠. 먼저 만날 작가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통해서 두 번이나 벌써 만남을 가졌던 스콧 피츠제럴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의 작가는 미국 SF 소설하면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히는 작가. 그리고 이 작가의 작품을 읽지 않은 분이라도 이 작가의 작품에 근거한 영화는 두어 편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필립 K. 딕이고요. 작품 제목 소개를 해주시죠, 케일린.
네, 바로 오늘 읽을 이 책의 제목은 Fitzgerald의 The Diamond as Big as the Ritz.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이고요. 아까 또 소개해 주셨던 다른 작품은 필립 K. 딕의 Second Variety, 두 번째 변종입니다.
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3일 동안 피츠제럴드의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를 감상하고요. 나머지 목금토 3일 동안 필립 K. 딕의 두 번째 변종 감상하겠습니다.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는 위대한 게츠비로 잘 알려진 피츠제럴드 특유의 스타일과는 살짝 거리가 있는 작품이고요. 피츠제럴드는 자신의 제2의 스타일이라고 말했을 정도로 이색적이고 독특한 작품이고요. 제목 그대로 호텔처럼 산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진 괴짜에 관한 내용이고요. 기대해 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 오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et 50원의 유료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e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의 영어 텍스트는요.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와 팟캐스트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생방송은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해주세요.
Cruella, 그들의 Come and Get It, 오늘 첫 음악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The Diamond as Big as Ritz, 첫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주인공 존 T. 언거는 미시시피강 유역의 작은 마을 헤이드 유서 깊은 가문 출신이었다. 그는 16세 나이에 고향을 떠나 보스턴에 있는 세인트 마이더스 굴에 가게 되었다. 세인트 마이더스는 세상에서 가장 비싸고 또 세상에서 가장 배타적인 소년 예비 학교였다. 학생들은 모두 재력과 아버지를 둔 상류층이었다. 존만이 예외였다. 존이 상류층 친구들의 리조트를 방문하면서 즐거운 학창 시절을 보낸 지 2년째 되는 해에 전학생이 존의 학년에 들어왔다. 퍼시 워싱턴이라는 그 소년은 세인트 마이더스의 기준으로 따져도 가장 부유해 보였다. 퍼시는 집안 얘기를 극도로 아꼈고 모든 소년들과 거리를 두고 초연히 지냈다. 하지만 존에게만은 친근하게 대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존을 서부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집으로 가는 기차에 올랐을 때 퍼시는 느닷없이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다.
'My father, he said, is by far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Oh,
said John politely. He could think of no answer to make to this confidence. He considered, That's very nice, but it sounded hollow and was on the point of saying, Really? But refrained, since it would seem to question Percy's statement. And such an astounding statement could scarcely be questioned. By far the richest, repeated Percy.
I was reading in the World Almanac,
began John,
that there was one man in America with an income of over $5 million a year, and four men with incomes of over $3 million a year, and...
Oh, they're nothing. Percy's mouth was a half moon of scorn. Catch penny capitalist. Financial small fry, petty merchants and moneylenders. My father could buy them out and not know he'd done it.
But how does he?
Why haven't they put down his income tax? Because he doesn't pay any. At least he pays a little. One, but he doesn't pay any on his real income.
He must be very rich,
said John simply.
I'm glad. I like very rich people. The richer a fella is, the better I like him.
There was a look of passionate frankness upon his dark face.
I visited the Schnitzer Murphys last Easter. Vivian Schnitzer Murphy had rubies as big as hen's eggs and sapphires that were like globes with lights inside them.
I love jewels, agreed Percy enthusiastically. Of course, I wouldn't want anyone at school to know about it, but I've got quite a collection myself. I used to collect them instead of stamps.
And diamonds?
Continued John eagerly.
The Schnitzer Murphys had diamonds as big as walnuts.
That's nothing. Percy had leaned forward and dropped his voice to a low whisper. That's nothing at all. My father has a diamond bigger than the Ritz-Carlton Hotel.
Our 아버지는 세상에서 제일 부자야.
아, 세계 연금을 읽었는데 미국엔 1년에 500만 달러 이상 버는 사람이 한 명 있대. 그리고 300만 달러 이상이 4명.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번지르르한 싸구려 자본가들, 재계의 잔챙이들, 속이며 상인들, 사채업자들이야. 우리 아버지는 그 사람들을 다 사버리고도 티도 안 날걸. 소득세를 안 내시거든. 조금 내긴 하지만 진짜 소득에 대해선 한 푼도 안 내신다고.
우와, 진짜 대단한 부자신가 보다. 멋지다. 난 부자들이 좋아. 부자일수록 좋아. 작년 부활절에 머핀에 갔었거든. 걔네 집에 달게 할 만한 루비가 있더라고. 공같이 생긴 사파이어들도 있는데.
아, 나도 보석이 좋아. 학교에서 누가 아는 건 싫지만 진짜 대단한 수집품이 있거든. 우표 대신 보석을 모으고 있어.
머핀에는 다이아몬드도 있는데 크기가 호두알 만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아버진 리츠칼튼 호텔보다 더 큰 다이아몬드를 갖고 계시다고.
몬타나에 도착한 기차에서 내린 존과 퍼시를 맞이한 건 눈부신 리무진이었다. 존의 눈에 초록빛과 노란빛으로 반짝이는 기하학적인 형상들이 장식된 차 바퀴가 들어왔다. 퍼시의 말대로라면 그 형상들은 모두 보석이리라.
차 안으로 들어간 좌는 입이 떡 벌어졌다. 내부의 직물은 모두 금실과 실크로 짜여 있었고 그 위에 보석이 잔뜩 박혀 있었다.
굉장한 차다!
좌니 외치자 퍼시는 웃었다. 헤, 이 고물차가? 이건 그냥 스테이션 웨건 대신 쓰는 거야. 자, 가자. 1시간 반 뒤에 집에 도착할 거야. 그들을 태운 리무진은 몬타나의 두 산 사이 계곡으로 진입해 들어갔다. 길은 갈수록 험난해졌다.
'The worst is over,' said Percy, squinting out the window. "'It's only 5 miles from here, and our own road tapestry brick all the way. "'This belongs to us. "'This is where the United States ends,' Father says.
"'Are we in Canada?'
"'We are not. We're in the middle of the Montana Rockies. "'But you are now on the only 5 square miles of land in the country "'that's never been surveyed.'
"'Why hasn't it?' Did they forget it?
No, said Percy, grinning. They tried to do it 3 times. The first time, my grandfather corrupted a whole department of the state survey. The second time, he had the official maps of the United States tinkered with. That held them for 15 years. The last time was harder. My father fixed it so that their compasses were in the strongest magnetic field ever artificially set up. He had a whole set of surveying instruments made with a slight defection that would allow for this territory not to appear. And he substituted them for the ones that were to be used. Then he had a river deflected, and he had what looked like a village upon its banks so that they'd see it and think it was a town 10 miles farther up the valley. There's only one thing my father's afraid of, he concluded. Only one thing in the world that could be used to find us out.
What's that?
Percy sank his voice to a whisper. Aeroplanes. He breathed. We've got half a dozen anti-aircraft guns, and we've arranged it so far. But there have been a few deaths, and a great many prisoners. Not that we mind that, you know, Father and I, but it upsets Mother and the girls. There's always that chance that sometime we won't be able to arrange it.
"최악은 지나갔어." 펄시가 눈을 가늘게 뜨고 창밖을 보며 말했다. 이제 5마일만 가면 돼. 그리고 이제부턴 우리 비단길이야. 우리 땅이야. 아버지 말씀이 여기가 미국이 끝나는 곳이래.
그럼 우린 캐나다에 온 거야?
아니, 여긴 몬태나주 로키 산맥 한가운데야. 하지만 여기 5마일은 미국에서 한 번도 측량이 된 적이 없어.
왜 그런 건데?
정부에서 세 번 측량을 했었어. 첫 번째는 우리 할아버지가 측량국을 매수했어. 두 번째는 미국 공식 지도를 좀 바꿔줬지. 그렇게 15년은 조용했는데 세 번째는 좀 힘들었어. 우리 아버지가 역대 최강의 인공 자기장을 만들어서 측량국 나침반을 교란시켰거든. 그리고 측량국의 기구들을 바꿔치기 해서 이 지역이 안 보이게 했어. 강의 물줄기도 바꿨다. 그뿐이 아니야. 강변에 가짜 마을까지 만들었어.
대단하다.
우리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건 딱 하나야.
그게 뭔데?
비행기. 그것만이 우리 집을 찾아낼 수 있는 유일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대공포를 6개 마련해 두셨어. 여태까진 그걸로 어떻게 해결이 됐어. 하지만 사망사고가 있었고 포로들도 생겼어. 상관없어. 하지만 엄마랑 여자들은 겁내고 있어. 언젠가 뭔 일이 생길까 봐. 그들은 적막에 쌓인 어두운 길을 끝도 없이 달려갔다. 그리고 마침내 밤하늘의 아름다운 별빛 아래 절묘하게 아름다운 성이 호숫가에 서 있었다.
Afterward, John remembered that first night as a daze of many colors, of quick sensory impressions, of music soft as a voice in love, and of the beauty of things, lights and shadows, and motions and faces. There was a white-haired man who stood drinking a many-hued cordial from a crystal thimble set on a golden stem. There was a girl with a flowery face, dressed like Titania with braided sapphires in her hair. There was a room where the solid, soft gold of the walls yielded to the pressure of his hand, and a room that was like a platonic conception of the ultimate prison ceiling, floor, and all. It was lined with an unbroken mass of diamonds, diamonds of every size and shape, until, lit with tail violet lamps in the corners, it dazzled the eyes with a whiteness that could be compared only with itself, beyond human wish or dream. Through a maze of these rooms, the two boys wandered. Sometimes the floor under their feet would flame in brilliant patterns from lighting below, patterns of barbaric clashing colors, of pastel delicacy, of sheer whiteness, or of subtle and intricate mosaic, surely from some mosque on the Adriatic Sea. Sometimes beneath layers of thick crystal, he would see blue or green water swirling, inhabited by vivid fish and growths of rainbow foliage. Then they would be treading on furs of every texture and color, or along corridors of palest ivory, unbroken as though carved complete from the gigantic tusks of dinosaurs extinct before the age of man. Then, a hazily remembered transition, and they were at dinner, where each plate was of two almost imperceptible layers of solid diamond, between which was curiously worked a filigree of emerald design, a shaving slice from green air. Music, plangent and unobtrusive, drifted down through far corridors.
훗날 존은 그날 밤을 수많은 색채들, 생생한 감각적 인상, 사랑에 빠진 목소리 같은 음악, 아름다운 물건과 빛과 그림자, 움직임과 얼굴들의 몽롱하고 눈부신 향연으로 기억했다. 벽들이 순금으로 된 방이 있었는데 손으로 꾹 누르자 자국이 남을 정도였다. 천장, 벽, 바닥 모두에 다이아몬드 덩어리가 박힌 방도 있었다. 수정으로 이루어진 바닥 밑으로 형형색색의 물고기와 무지갯빛 잎사귀를 가진 식물들이 보이는 방도 있었다. 이음매 하나 없는 상아로 지은 복도를 지나기도 했다. 그렇게 두 소녀는 헤매듯 미로 같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마침내 저녁 식탁에 앉았을 때 다이아몬드 접시가 놓여졌다. 섬세하게 두 겹으로 겹친 다이아몬드 사이에 녹색 공기를 얇게 저며 넣은 에메랄드 줄세공이 들어가 있는 접시였다. 멀리 복도에서 은은한 음악이 들려왔다.
He managed to add a ghostly laugh. Then without movement, without resistance, he seemed to float off and away, leaving an iced dessert that was pink as a dream. He fell asleep. When he awoke, he knew that several hours had passed. He was in a great, quiet room with ebony walls and a dull illumination that was too faint, too subtle to be called a light. His young host was standing over him.
You fell asleep at dinner, Percy was saying. I nearly did, too. It was such a treat to be comfortable again after this year of school. Servants undressed and bathed you while you were sleeping.
Ah, is this a band or a cloud?
Sighed John.
Percy, before you go, I want to apologize.
For what?
For doubting you when you said you had a diamond as big as Ritz-Carlton Hotel.
Percy smiled. I thought you didn't believe me. It's that mountain, you know.
What mountain?
The mountain the chateau rests on. It's not very big for a mountain, but except about 50 feet of sod and gravel on top, it's solid diamond. One diamond, one cubic mile without a flaw. Aren't you listening? Say... But John T. Unger had again fallen asleep.
보석의 궁전에서 산의 진미를 맛보며 존은 몽환에 잠겨들기 시작했다. 그는 퍼시의 어머니가 묻는 말에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이미 온몸이 둥둥 떠서 흘러가는 것 같은 기분에 결국 잠이 들고 말았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몇 시간이 지나 있었다.
내가 식사 도중에 잠이 들었어. 나도 하마터면 잠들 뻔했어. 학교에서 1년 동안 있다가 집에 오니까 너무 좋아. 아, 너 잠든 사이에 하인들이 옷을 벗기고 목욕시켰어.
아, 퍼시, 이게 도대체 침대야, 구름이야? 너무 좋다. 잠깐만, 퍼시, 가지마. 사과할 게 있어.
뭔데?
네가 리츠칼튼 호텔만큼 큰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말했을 때 안 믿었던 거.
하하하, 안 믿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가 바로 이 산이야.
무슨 산?
이 성이 자리 잡고 있는 산, 응? 산치고 별로 안 크지. 하지만 50피트 정도의 잔디와 그 위에 깔린 자갈 빼고는 전부 다 다이아몬드야. 흠집 하나 없는 1세제곱 마일 크기의 한 개의 다이아몬드. 야, 너 듣고 있냐? 그러니까. 그러나 존티 언거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존 T. 언거는 다이아몬드 산에 지어진 보석의 궁전에서 황제보다 더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아침이 되면 수정으로 된 욕탕에서 흑인 하인의 시중을 받으며 장미 향수와 비누 거품으로 목욕을 했다. 그리고 나면 다이아몬드 접시 위에 차려진 진수 성찬을 즐겼다. 펄시의 보석의 궁전으로 온 다음 날, 좌는 워싱턴 가문의 남자들 이야기를 들었다. 펄시의 할아버지 피트 노먼은 버지니아 출신으로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 농장주가 될 생각으로 몬태나로 갔다. 그러나 일은 잘 풀리지 않았고 그는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어느 날 배가 고파서 잡은 다람쥐가 입에 물고 있던 것을 본 그는 깜짝 놀랐다. 그것은 도토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덩어리였다. 그것을 계기로 그는 산만한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 그는 다이아몬드 샘플을 가방에 담고 세인트폴에 갔다. 그러나 거래를 할 수가 없었다. 커다란 다이아몬드 덩어리를 본 보석 가게 주인들이 공공질서 교란 혐의로 그를 고발하는 바람에 곧바로 철장 신세가 되고 만 것이다. 가까스로 감옥을 탈출한 그는 뉴욕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By the end of a fortnight, he had estimated that the diamond in the mountain was approximately equal in quantity to all the rest of the diamonds known to exist in the world. There was no valuing it by any regular computation, however, for it was one solid diamond, and if it were offered for sale, not only would the bottom fall out of the market, but also, if the value should vary with its size and the usual arithmetical progression, there would not be enough gold in the world to buy a tenth part of it. And what could anyone do with a diamond that size? It was an amazing predicament. He was, in one sense, the richest man that ever lived, and yet was he worth anything at all? If his secret should transpire, there was no telling to what measures the government might resort in order to prevent a panic. In gold as well as in jewels, they might take over the claim immediately and institute a monopoly. There was no alternative. He must market his mountain in secret. He sent south for his younger brother and put him in charge of his colored following, darkies, who had never really realized that slavery was abolished. To make sure of this, he read them a proclamation that he had composed, which announced that General Forrest had reorganized the shattered southern armies and defeated the north in one pitched battle. The Negroes believed him implicitly. They passed a vote declaring it a good thing and held rival services immediately.
작은 건 몰라도 중간 크기 이상의 다이아몬드는 보여줄 수도 팔 수도 없게 된 피트 노먼은 자신의 산만한 다이아몬드의 양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이아몬드의 양과 일치한다고 어림잡았다. 하지만 통산적인 계산법으로 이 다이아몬드 산의 가치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통째로 한 덩어리인 다이아몬드인데다가 이런 것이 시장에 나오면 시장의 근본 가격이 무너질 게 뻔했다. 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대안이 없었다. 비밀리에 산을 거래해야 했다. 그는 동생을 불러들여 흑인 노동자들의 감독을 맡겼다. 그리고 자신은 10만 달러와 온갖 크기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가득 넣은 트렁크 두 개를 가지고 해외 사업을 시작했다. 러시아, 인도에서 시작해 25개 국을 방문했다. 5명의 황제, 11명의 왕, 3명의 왕자들, 1명의 샤, 1명의 칸, 1명의 술탄과 거래를 했다. 그러나 다이아몬드 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그랬다면 대학살과 희대의 불륜, 혁명, 전쟁의 역사에 휘말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 자신이 워싱턴 가문에 피바람을 몰고 왔다. 그는 측량을 피했고 결혼해서 아들 브래덕을 두었다. 그리고 동생을 살해했다.
Just before he died, he changed his policy, and with all but a few million dollars of his outside wealth, bought up rare minerals in bulk, which he deposited in the safety vaults of banks all over the world, marked as bric-a-brac. His son, Braddock Tarleton Washington, followed this policy on an even more intensive scale. The minerals were converted into the rarest of all elements, radium, so that the equivalent of $1 billion in gold could be placed in a receptacle no bigger than a cigar box. When Fitznorman had been dead 3 years, his son Braddock decided that the business had gone far enough. The amount of wealth that he and his father had taken out of the mountain was beyond all exact computation. He kept a notebook in cipher, in which he set down the approximate quantity of radium in each of the 1,000 banks he patronized and recorded the alias under which it was held. Then he did a very simple thing. He sealed up the mine. He sealed up the mine. What had been taken out of it would support all the Washingtons yet to be born in unparalleled luxury for generations. His one care must be the protection of a secret, lest in the possible panic attendant on its discovery, he should be reduced with all the property holders in the world to utter poverty. This was the family among whom John T. Unger was staying. This was the story he heard in his silver-walled living room the morning after his arrival.
세상을 떠나기 전에 피트노만은 몇 백만 달러를 남기고 나머지 재산을 희귀 광물에 투자해서 골동품이라 표시한 후에 전 세계 은행의 안전금고에 예탁했다. 아들 브래닥은 아버지의 정책을 철두철미하게 따랐다. 광물을 가장 희귀한 화학 원소인 라듐으로 바꿨다. 그 덕에 10억 달러어치의 황금에 맞먹는 양을 담배 상자만한 저장소에 보관할 수 있었다. 그런 후 다이아몬드 광산을 폐쇄해버렸다. 지금까지 벌어들인 것만으로도 대대손손 사치스럽게 살고도 남을 정도였다. 한 가지 신경 써야 할 것은 비밀 유지였다. 존 T. 언거가 머물고 있는 집은 바로 이런 곳이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는 그가 이 성에 도착한 다음 날 벽이 은으로 된 거실에 앉아서 들은 이야기였다.
Today's bookmark.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을 통해서 일찍이 만나봤던 단편이죠.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와 함께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는 판타지와 풍자가 깃든 단편 작품입니다. 피츠제럴드는 철두철미하게 호사스러운 삶에 대한 갈망을 상상 속에서나마 채우려는 그런 시도로 이 작품을 썼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위대한 개츠비에서 이미 경험한 바이지만 이런 쾌락과 탐닉은 피츠제럴드가 표방하는 재즈 시대를 정의하는 키워드이기도 하죠. Jazz Age, 재즈 시대는 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부터 미국 증시 사상 최대의 호황을 거쳐 주식 대폭락으로 이어지는 1929년까지의 시대를 말하죠. 미국 역사에선 꿈처럼 등장해 꿈처럼 사라진 시대로 정의되기도 합니다.
한 개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진 산, 이 터무니없는 소재는 술과 담배와 장미의 나날을 보내는 영원한 젊음의 꾼, 재즈에이지를 상징하는 백일몽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발음이 시원찮군요. 즐거우셨습니까? 이성실님께서 오늘 밤 저도 조니간 그 다이아몬드 성에 갈 것 같습니다. 코꽹이 챙겨서 영미문학관에서 숨겨진 명작을 만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감사해요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도 데려가세요.
네, 근데 다이아몬드를 캐려면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도 데려가주세요. 이승희 님께서요. 다이아몬드 산을 직접 보고 쉽게끔 만드는 사실적이고 디테일한 묘사네요. 이 작품 혹시 영화로 제작하면 꼭 만나보고 싶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네. 김보민 님께서 환상적인 공간에 도달한 느낌을 묘사한 피처랄드의 표현이 마음에 드네요. 아름다워요 해주셨네요.
네.
아름답지요.
6692님께서 영어로 보내주셨어요. I want a beautiful diamond. It is girl's best friend. Have a nice night. 그렇죠. 이게 광고에 사용이 돼서
아, 그렇죠?
Diamonds are a girl's best friend라고.
도대체 누가 만들어낸 카피입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이아몬드가 이제 결혼의 상징이 됐지만 네. 좋은데 씁시다. 돈.
돈 좋은데 씁시다.
네.
알겠습니다. 아, 사연들 두루두루 감사하고요. 아, 네. 소개해야 되나요, 이제?
아, 그럼요. 네. 이승연의 영미문학관과 함께하시는 여러분을 위한 선물 목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밝은 세상에서 귀여운 미소의 소설 7년 후를 아로마테라피아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담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저자극 기능성 천연화장품 브랜드 그린이프에서 천연화장품 선물 세트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 만찬을 홈플러스 식품회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하신 음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데이비드 아놀드와 데이비드 맥알몬트가 함께한 007 주제가죠. Diamonds are forever. 다음으로 Rolling Stones의 Money 들으셨습니다. 오늘 끝곡은요. Emily Sand의 Maybe 준비했습니다. 내일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 지금까지. 내일도요. 내일 리츠칼튼 호텔만한 다이아몬드 두 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